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죠. 사실 겨울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팍팍한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름이야 뭐 에어컨 물론 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 안 되면 뭐 벗고 버티면 되죠. 근데 겨울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무조건 난방이라는 것들이 이제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겨울철 같으면은 이제 연탄 들어놓는 게 이제 월동 준비의 첫 번째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석유로 바뀌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스를 거쳐서 이제 점점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이 되면은 제일 긴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전력 거래소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름에 전력 피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겨울로 전력 피크가 이제 옮겨가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 전기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럽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기, 가스, 모든 에너지 요금이 폭등을 해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무리한 결정을 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죠. 어쨌건 유럽의 전기요금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유럽 전기요금 비싸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가별로 과연 얼마나 비싼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그때 대충 자료를 봐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유럽과 관련되어 있는 전기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24년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가정용 전력에서는 어느 나라가 제일 비싼가요? 독일이 유럽, 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국이 가장 비싼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라고 하면 독일과 영국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업용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은 영국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의외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상당히 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70% 정도 되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 주요한 국가들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사우스 코리아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일본, 한국, 스웨덴, 캐나다, 미국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전기요금을 가지고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정말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70% 올랐죠. 대표적으로 오른쪽 그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드러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산업용이 많이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올랐지만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유럽의 전기요금이 비쌀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유럽의 전기요금은 왜 비쌀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럽은 산유국도 있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해에서 가스, 석유, 뭐 기타 등등 다 있는데 더더군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 해상풍력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풍력은 원료도 안 들잖아요. 그냥 자연이 주는 바람 가지고 돌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궁금한 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동그란 원형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색깔별로 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영국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를 본 겁니다. 보통 이제 전기요금이다라고 그러면 어떤가요? 일단은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스, 그다음에 석탄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연료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감가상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송전선로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기금이라고 좀 내돈 붓는 그다음에 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신기해요. 무슨 말이냐. 전체 영국의 전기요금에서 제일 왼쪽에 주황색으로 제일 크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도매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금이 전력 생산비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영국 전기 요금이 되게 비싼데 실제로 영국 전기에서 이 발전과 관련되는 분야가 차지하는 이 분야 이 요금을 따져 보면은 전체의 뭐 30% 살짝 넘나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쪽에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전과 관련됩니다. 송배전과 관련된 비용을 상당히 높게 이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옅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녹색으로 보이는 요 구간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같은 경우는 기타 등등 이제 부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금들이 이제 부과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영국의 전기요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오른쪽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도매 요금은 연료비가 오르면 튑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도매 요금 기준으로 보면은 쭉 안정적으로 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보조금들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오면서 영국 전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발전 비용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33% 정도가 되고요. 송배전 비용이 한 24% 됩니다. 그러니까 둘 합하면 이거는 필수 요금이겠죠. 당연히 생산하고 송배전 합하면은 지금 영국 사람들이 받는 전기 요금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뭐 운영비, 세금, 공급사 마진 등등이 한 22%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들이 다양하게 영국 같은 경우는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의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단순히 뭐 재생에너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송배전 비용도 높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떠받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연료비가 급등한 이런 원인이 같이 녹여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비싼 나라다 보니까 영국에서 비즈니스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엑소모빌 같은 경우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화학 공장을 이제 폐쇄를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이 전기,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해봐야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유럽 다른 나라에 있는 이 화학 산업도 다 철수를 하겠다라고 엑소모빌이 최근에 이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비싸니까 이 전기 가지고 하느니 이 전기 가지고 하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아무리 관세를 때리고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기분이 이제 묘해지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그동안에 도입을 해서 전력요금이 낮아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직도 높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스코틀랜드 근처에 이제 202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시그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녹색 합해서 시그린 해상풍력단지인데 문제는 이 해상풍력단지가 되게 지금 영국 전력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물단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당연히 바람 잘 부는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있는 이 해상풍력단지가 요즘 같은 경우에 아주 바람이 세면 잘 돌겠죠. 그런데 이 영국 전력당국은 이 스코틀랜드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막는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력망이라는 건 수요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급만 튀면 전력망이 붕괴를 합니다. 물론 반대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튀어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어디 있습니까?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쪽은 영국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남동부. 여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바람개비가 막 터빈이 열심히 돌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송전망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력망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전력당국은 어떻게 되느냐? 야, 너희들 돈 줄 테니까 발전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그린 풍력단지에 보면은 총 터빈이 11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70% 정도가 전력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헛돌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그러면 영국 남쪽에서 갑자기 이제 전력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남쪽에 있는 가스 화력을 또 돌리는 거죠. 비싼 화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너희들 발전하지 마라고 돈 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비싼 가스 화력을 태우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돈을 줘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망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영국 전력당국이 지출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가 2024년에는 한 27억 파운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30년 정도 되면은 80억 파운드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예요. 원래 영국 같은 나라는 전력 수요가 그렇게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전체 전력 그 용량, 뭐 송배전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60에서 70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맞춰놓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늘면 송배전도 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못하기 위한 백업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 전체 시설 용량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12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돈인 거죠. 새롭게 뭐 배터리를 갖다 놓던 송전망을 구축을 하던 아니면 예비력을 구축을 하던 기타 등등 뭐든지 자본 돈을 써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국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력 다소비 업종이 쓰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 뭐 영국 플러스 그다음에 그 유럽 전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두 배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전기요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압도적으로 저렴한 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유럽은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어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더 커지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엔 어떻게 보면은 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전력망이라든지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퍼레이션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계속 마련돼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진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력 요금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를 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를 해. 수요가 감소하면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어.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면 탄소 저감이 돼. 이것을 목표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고민은 뭐냐.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까 뭐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 경제 이런 것들이 뒤처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늘어나는 거죠.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높게 유지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유럽만 혼자 독박을 쓰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엄두를 내기가 지금 쉽지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뭐 제일 많은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지역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일랜드 지역, 거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죠.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설립 금지를 선언을 했어요. 왜? 전력 공급이 안 돼요. 현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되는 전력의 20%를 이미 데이터 센터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이퍼스케일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 못 줘.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도심 지역이라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도시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경우에 전력 공급은 2035년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을 늘리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죠.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 중국이 필사적으로 뒤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도 거기에 따라서 추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전혀 지금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싼 전기 요금을 통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었고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을 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도대체 미래 산업은 어디 갔고 영국 경제 산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영국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후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6단계로 나눈 뭔가 그래프 같은 것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의 전력을 쓰느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가 두 개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CO2를 배출을 하느냐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A, B, C, D, E, F 6등급으로 나눠요. 아, 총 7등급 G까지 나눕니다. F, G까지 나누죠. 그러면 나눠서 뭘 하느냐. 에너지 등급 F, G 제일 밑에겠죠. 이 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F나 G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으로 에너지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집에서 어디가 이제 단열이 안 돼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샤시를 교체를 해야 되고 기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등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자기 돈을 들여서 받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그 의무화 뭐 했으니까 그거 뭐 돈 뭐 1,2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지금 최하위 등급 G등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임대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원래 내가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옛날 집. 프랑스 같으면 옛날 집 많지 않습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지은 집들 많죠. 그런데 이런 집들은 단열되나요? 단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 등급이 최하위 G등급에 있으면 일단은 임대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어쨌든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임대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028년, 이제 3년 남았죠? 2028년부터는 이제 F등급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가 금지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 그러면 이 집 팔 거야 라고 생각해도 이 F등급이나 G등급을 받은 집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인수하는 집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살던지 아니면 누구한테 렌트를 주던지 하려면 어차피 집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만큼을 깎아서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깎아줘야만 집이 팔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러한 조치들은 뭐 처음에는 정부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가 부담 얼마, 그 다음에 국민 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재정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화끈하게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개인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들이 높아지는 거죠. 유럽의 많은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생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제일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왜 그렇죠? 결국은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스를 태우던 석탄을 태던 아니면 원자력을 하든 거기도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연료비가 들지 않으니까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는 맞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망 유지를 위한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누가 과연 부담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 예측에 따르면 이제 향후 10년간 한 3조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3조 유로. 3조 유로면은 지난 10년간 이제 유럽이 이런 송전망 강화 들여서 관련된 비용이 한 1.5조, 1조 5천억 유로 정도 될 텐데 두 배를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조 유로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누가 낼 것이냐라는 문제. 이것이 어느 영수증에 얹히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면 연료비가 없으니까 싸집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점점 뒤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44년, 2045년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충분한 양의 이미 재생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들, 송전망 건설과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떤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발전 비용인데 발전 같은 경우에도 연료비가 안 되니까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44년, 45년이면 20년 후에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과연 영국, 그다음에 EU 이런 쪽에서 산업,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세계 최대의 어떤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는 데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2020년이죠. 이제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코틀랜드 이 시그린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찾아서 조만간 영국이 풍력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테니까 이걸 통해서 영국의 제조업이 다시 육성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러한 입장은 영국 노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꾸준하게 계속 집행이 되면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한 300파운드 정도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문가들이 따져보니까 내리는커녕 오히려 20% 가까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44년까지 그렇게 늦추는 게 아니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2035년, 34년 이렇게 빨리 가서 이 시기를 땡겨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주장이 있어요. 뭐 일면 타당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야 이게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그런 스킴이 아닌데 이것을 적용한다고 우리가 너무 야심차게 나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원래 원자력 발전소도 있죠. 그다음에 수력 발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석탄을 쓰는 것들만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전환이 가능할 거야. 즉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상황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태양광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결국 풍력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만들어놨던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습니다만 지상에 있는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이 한 20% 또 가동 못하는 경우도 많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용량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시설을 늘려도 돈은 돈대로 들고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제조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친환경 전력 공급 언제 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 수많은 말이 나왔습니다만 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불만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가 뭐 극우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대안 정당들, 대안 정치 세력들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부담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탄소세가 됐던 아니면은 이제 배출권 거래자가 됐던 기타 등등 뭔가 비용을 붙여서 줄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강제로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고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공 부문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일반 개인들, 평범한 국민들한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엘리트들인데 이 엘리트들은 그러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당연히 돈 많이 버는데 뭐 전기요금 좀 올라봐야 뭐 그게 부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민들, 그다음에 저소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엘리트들이 하고 실제 부담은 저소득층이 지는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20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0만 명 이상을 조사를 해본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더 해야 될까요?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지고 아니면 이만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75% 이상의 이 응답자들은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부터는 자기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로 더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앞으로 더 나가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용 지출에 대해서 이제는 되게 민감해진 상태고 이 비용이 나한테 부담이 되는 순간 기존 정당들이 아닌 이거 다 때려쳐. 하지 마.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대안 정당들로 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정치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정치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새로 안 지으려고 했던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를 이제 새로 짓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은 징검다리로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만 그 전까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후퇴한 것들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스웨덴 뭐 그리고 이제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지만 독일이 이제 과도하게 풍력, 태양광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바람이 안 부는, 둥켈플라워 같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주변 국가의 전기를 쪽쪽 빨아들이면서 다른 국가의 전기 부담을, 전기요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라고 한번 소개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의 주요한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유럽은 또 한 번 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치열한 내부적인 갈등과 논쟁에 이제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지금 미국은 뭐 이것도 때려쳤지만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그 다음에 뭐 바이든 행정부, 일대의 미국, 그 다음에 뭐 현재의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엔드 전략을 채택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쓰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원을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가 공존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게 엔드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면 유럽은 오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끈하게 우리가 빨리 줄여야 돼. 안 그러면 인류가 멸망해.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게 맞는데 문제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경쟁력 있고 뭔가 저렴해지기 전에 기존 에너지원이 너무 급속하게 퇴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년 사이에 화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은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경쟁 상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에서 가스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좀 줄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풍력 어마어마하게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석에너지로 쓰는 전기요금,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렴한 전기가 있는 경쟁 세력과 그렇지 않은 유럽 구도가 계속 갈 것이냐. 라는 문제를 이제 좀 걱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겨울을 앞두고 어쨌건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